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본 동네라고, 영어로는 the city, the town of his own, 자기 동네라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본 교회라고, 우리 심령을 본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전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님의 본 거처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 동네에 이르시니.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합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갔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시다가 유대인 동네였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있었던 갈릴리의 어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일으켜주시고 모든 병들고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쳐주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그 건너편은 돼지를 치던,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었거든요. 돼지를 치던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살려주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신 것입니다. 본 동네에 들어오셨다 하는 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푸르라는 말과 나훔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카푸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죄를 사해주다, 죄를 덮어주다, 허물을 덮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훔이란 말은 이게 나훔이란 선지자도 있잖아요.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은혜로운 이름이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았고 긍휼함을 입었다 이런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본 동네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마태가 그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간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본 교회가 되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유명해질 텐데, 그죠? 예수님께서 드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집이다, 예수님께서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집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촌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갑니다. 저도 제 아내랑 우리 전에 그 성경 세미나 하셨던 위드빈 선생님 인도로 성지순례 가서 가버나움에 가봤어요. 제가 정상적이었으면 사진하고 거기서 제가 찍었던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봤어요. 다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다 거기 갑니다. 거기 가면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그 옛날에 있었던 회당 자리도 복원해 놨고요. 그 당시 집들도 복원해 놨고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복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 그 고쳐주신 죄를 사해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하신 바로 그 집을 찾아가지고 복원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았냐? 거기가 유명한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네 집 혹은 베드로의 처갓집이었으니까 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선 다음에 베드로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으니까 그 집이 어디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집터를 파보니까 베드로 집이 있었던 맨 밑바닥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집이었겠죠. 그 바닥 위에 또 하나의 바닥과 기둥이 있는데 한 뭐 한 뭐 100년 정도 예수님 돌아가신 후 몇십 년 후에 교회가 거기에 서 있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하나 바닥이 있고 기둥과 흔적이 있는데 그거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한 300년, 400년 이후에 황제의 어머니가 이 팔레스타인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중요한 곳에 성당을 멋지게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서 이제 흔적을 찾아보는 그런 성지 중요한 도시들의 교회나 성당들은 그때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되었을 때 황제의 어머니가 지은 성당들이 흔적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베드로 집 위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맨 밑바닥에 평범한 옛날 집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기초가 좀 튼튼한 조금 더 튼튼한 교회 건물이 있고 그 위에 팔각형으로 이 비잔틴 시대에 지었던 튼튼하고 멋진 화려한 지금은 남아있진 않지만 화려한 그 성당의 터가 남아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그 위에 그 터 위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놓고 기둥을 이렇게 주변에 세워가지고 그 터 위에 이렇게 지금 예배당을 하나 지어놨어요. 성지 순례 간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집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면은 넓은 우리 예배당만한 그런 예배당이 있고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원래 집터가 있었던 그 자리에 유리로 그 천장을 바닥을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예수님이 서서 설교하셨던 그 바로 그 바닥,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쳐주셨던 그 바닥,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시점은 오늘 중풍병자를 친구들 4명이 침상태 데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그 사건을 사람들이 잔뜩 그 집에 몰려서 그 침상째 그 병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계단에 올라가서 그 집터 위에서 유리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시점이 그 자리가 내려다보는 그 자리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 관점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멋지게 서 있는 그 유리 성전 때문에 가슴이 떨릴까요? 아닙니다. 300년, 400년에 지은 그 팔각형 멋진 성당 때문에 가슴이 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가 선 후에 그 자리에 튼튼한 교회터 때문에 가슴이 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집과 별 다름 없었다. 평범하고 초라한 어떤 어부 혹은 가난한 늙은 과부의 집 바닥 위에 하늘 보좌도 합당하게 그 영광을 담을 수 없는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 바닥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바닥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가장 낮은 곳, 가장 평범한 곳에 임하신 그 사실 때문에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본 동네 삼으시고 그 집을 자기 집 삼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본 동네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점점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요 우리 본문의 그 직접적인 맥락만 봐도 산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산에서 천국의 그 복과 전국 백성의 강령을 선포하신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동네로 내려오시잖아요. 문둥병자를 만나주시잖아요. 이방인을 만나주시잖아요. 이방인 집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늙은 어부 베드로의 장모, 늙은 그 과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잖아요. 더구나 돼지치는 사람들이 있는 더러운 땅, 저 이방의 땅으로 배 타고 건너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점점 낮은 곳으로 향하십니다. 점점 낮은 곳으로 향하셔도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낮은 곳이 천국이 되고 그 낮은 곳이 영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거친 산이 높은 거친들이 높은 산이 전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신 예수께서 여우도 머리둘 곳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이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신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로, 베드로의 집을 자기 집으로, 이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우리 심령을 자기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임재하시는 그것이 참 우리의 영광이고 참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동네에 계셨으니, 자기 집에 오셨으니, 자기 사람에게 오셨으니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사해 주실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우리의 구주로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신 것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도,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일을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본 동네에, 자기 교회에, 저와 여러분 자기의 사람에게 오셔서 하시는 자기의 일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자기의 희생의 대속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자기 집에서, 본 동네에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끼리 빚진 것도, 사람끼리 잘못한 것도 당사자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께 잘못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너 그 잘못한 거 용서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해를 당한 당사자가 죄를 사해줘야, 빚 안 갚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해야, 그래야 죄가 탕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께 지은 그런 범죄인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누가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습니까? 누가 죄를 사해주는 것이 과연 이 서기관들의 말대로 신성 모독이 아니고 합당한 권세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네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하나님께도 의로움이 된 것은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시어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범죄함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과 그 희생으로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셔서, 자기 집에 드셔서 자기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그 권능으로, 바로 그 희생과 사랑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다면, 예수께서 교회를 자기 교회 삼으신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만큼이 아니고, 세상이 좋아하는 만큼도 아니고, 적정이 적당히 점잖은 수준만큼도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만큼, 예수님의 사랑만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신실하신만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평가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병이나 고치지, 좋은 가르침이나 주지, 죄를 사한다고 하는 그 말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부른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뚫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멀찍이서 구경하며 예수님을 믿을 만한지 따를 만한지 흠잡을 데는 없는지 평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자비로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무언데 죄를 사한다고 신성을 모독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면 걸림돌이 됩니다.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시면,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는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가보지 못했던 땅을, 할 수 없었던 그 사명을, 믿지 못했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운 말이지요. 예, 뭐 말로 치면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보이니까 말해버리는 게 쉬울지 모르지만, 죄사하는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그 말 한 후에 진짜 일어나 걷지 않으면 그 말이 거짓말이고 사기꾼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 둘 다 어려운 말이지요. 그러니 그 말을 듣던 구경꾼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죠. 하지만 용서함을 받은 그 중풍병자에게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던 그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완전한 진리였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해서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가고 주님이 온전히 그 말씀으로 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구경꾼 중에 하나였다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참으로 세상 어떤 말보다 상처가 되는 험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중풍병자가 돼서 그 당시에는 병 걸리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던 사람에게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진짜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네가 죄인인데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걸림돌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내 병이나 고쳐주지 손과 발만 튼튼하게 해주지 보이지도 않는 내 속의 죄를 지적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빛이 돼서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 되니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온전한 확신이 되고 그게 은밀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 죄가 다른 사람 죄보다 커서 이 병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아무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 기쁨만이 넘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제가 딸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는 알지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저 장로님보다는 내가 깨끗한 것 같은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남들 안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오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정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서고 보니까 딸을 띠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숨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더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십자가 아니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한 점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으셔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라도 부르짖는 기도라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산 것 같은데 큰일을 당한 게 아무 이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고 확신이 들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야 하는 것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이 예수 이름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더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 말입니까? 남 얘기라면 일어나 못 걸으면 그 말한 사람을 놀리면 되고 일어나 걸으면 놀라면 되지만 내 다리인데요. 여태 거기에 걸어 들어올 수도 없어서 침상째 내려온 그 사람인데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말이 진짜가 되지 않으면 그 말이 능력이 돼서 손과 발을 펴지게 하지 않으면 아니 그 심령을 회복하셔서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지 않으면 일어나 걸어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얼마나 어렵고 걸림돌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마르다 기억하시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래도 언젠가는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게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라 하셨을 때 그 말이 어려웠습니다.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소망이 없이 나흘째 죽어있는 저 오빠의 시체를 어떻게 하자고 문을 열자는 말씀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자고 그 문을 열자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들렸을 때 죽었던 시체가 아직도 헝겊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그 냄새나는 시체가 살았잖아요. 일어났잖아요. 무덤 밖으로 나왔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은 참 어렵고 걸림돌이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그저 그냥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좋게 해주는 그냥 점잖고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권위 있으신 분이 그 희생을 각오하시고 하신 말씀이라서 그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화목하게 하여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모든 질병과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로 한 점 흠도 없이 서게 하실 그 영광의 부활의 생명,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으실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사람은 진짜로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드려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눈물을 씻으시고 수치를 제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자기 동네 삼으신 것처럼 자기 집 삼으신 것처럼 자기 사람 삼아주시어서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선을 넘었다고 병이나 고치고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나 하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조롱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사하지 못할 죄가 없고 강건하게 해주시지 못할 연약함이 없고 데리고 가지 못할 분양이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환란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무슨 소망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까? 주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까? 예,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도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하시는 그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늘 크고 높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는 내 마음의 풍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맡기십시오. 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이 목자시면 어디든 따라가는 양이 되시고 주님이 구주이시면 주님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아버지이시면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주님 그 어처구니 가난함을 분분해라고 보잘것없는 그 어부의 집을 자기의 집이라고 가장 낮은 곳 중풍병자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은총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때 참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참으로 본 동네라 하나님이 구주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 자기 땅에 자기가 오시는 곳이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견딜 수 있는 은혜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에 내 생활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창을 베푸시고 잔이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넘어질 것 같을 때 다시 일어나고 내 힘이 다한 것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새 노래 새 찬송 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오늘 모든 불의와 모든 교만과 모든 불신과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지붕을 뚫은 그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주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아버지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